오늘의 구약성경 말씀 사무엘기하 7장 2절 말씀입니다. 하루는 왕이 예언자 나단에게 말하였다. 나는 백향목 왕궁에 사는데 하느님의 궤는 아직도 휘장 안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죠? 일터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사람들 속에서 바르게 일하셨을 줄 믿습니다. 또한 진실하게 사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더 복된 삶을 꿈꾸며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위에 성령님의 따뜻한 위로와 흡족한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만은 전직 대통령이 구속이 되어서 구치소에 들어갔습니다. 웬만한 궁궐보다 더 큰 청와대에서 살다가 삼성동 자택에 와서 사는 것도 불편했을 텐데 이제 구치소에서 살게 되었으니 그 불편함이야 말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불쌍하다,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죄 지은 사람을 구치소에 가게 하는 것, 아직까지 재판을 받기 전이기 때문에 교도소가 아니고 구치소입니다만은 죄 지은 사람을 구치소에 가게 하는 것은 편하라고 보내는 것이겠습니까? 불편하라고 보내는 것이겠습니까? 당연히 불편하라고 보내는 거죠. 불편하지 않다면 그런 제도가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씨한테는 3.9평짜리 독방을 준다고 그럽니다. 보통 이 정도 방이면 6명 정도가 사용하는 방인데 이 방을 개조해서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샤워 시설과 접견실까지 갖추어 준다니까 특혜 시비도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불편하기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거기 있는 동안 보통 사람, 특권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이해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다윗 이야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다윗은 정말 멋진 궁궐에서 살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다윗의 궁궐은 백향목 궁궐이라고 했습니다. 백향목은 소나무과에 속하는 상록수인데 우리가 흔히 보는 소나무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게 이스라엘에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레바논이라고 하는 나라에 거기서 주로 자라는데 다 자라면 높이가 약 한 40m, 10층 건물 높이보다 더 높다는 얘기죠. 둘레가 10m 이상 된다고 그럽니다. 최고급 목재로 알려져 있죠. 이게 워낙 크니까 수레에 실어서 옮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옮겨오냐 하니까 나무를 잘라서 뗏목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그 뗏목을 레바논에서 바다에 띄우면 밑으로 내려와서 이스라엘에서 받아들이는 거죠. 이렇게 귀한 목재였기 때문에 백향목으로는 일반 여염집을 짓기는 어렵습니다. 궁궐을 짓거나 성전을 짓거나 할 때 쓰게 되는 목재인데 어쨌든 다윗이 이 백향목으로 왕궁을 지어서 거기서 살았습니다. 대단히 화려하고 대단히 훌륭한 궁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곳에서 매우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편치가 않은 거예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게 화려하게 그렇게 잘 지어놓은 궁전이면 편안해야 되는데 그것이 편안하지 않고 불편했다 그 얘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답이 사무엘기하 7장 2절에 나옵니다. 다윗이 예언자 나단에게 말한 내용인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백향목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휘장 안에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궤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흔히 법궤라고 부릅니다. 이 법궤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물건이었습니다. 옛날 우리나라 조선시대 왕들이 아주 귀하게 여겼던 물건이 신주단지인데요. 임진왜란 때 선조 임금이 저기 의주로 피난 가면서도 이거는 들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법궤는 이것보다 훨씬 더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궤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요. 첫째는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이 그 안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둘째는 모세의 지팡이가 들어있고, 또 셋째는 광야에서 이 사람들이 먹던 만나가 거기 들어있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법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나님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법궤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 법궤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상징이라고 말합니다. 이 법궤가 지금 휘장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나중에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임금이 성전을 지어서 거기에다가 이 법궤를 모십니다만, 다윗 시대에는 성전이 없었거든요. 다윗은 그게 불편했던 겁니다. 자기는 화려한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은 아직 천막에 계시도록 방치해 두었다는 자책감 때문이죠. 아들은 멋진 저택에 살면서 어머니 아버지는 움막에 살도록 하는 그런 불효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생각하기를,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궤를 모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붙였어. 다윗이 나라를 세운다고 굉장히 전쟁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많이 죽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 묻은 손으로는 거룩한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 하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안타까워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는 편안하게, 좋은 집에서 편안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궤는 집도 아닌 천막 밑에 방치해 두는 것이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 이게 다윗의 마음인데, 다윗이 젊고 아름다운 여자를 빼앗기 위해서 자기 신하를 죽인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예언자 나단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었죠. 부자 영감이 손님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 양은 가만히 두고 이웃집 가난한 사람의 한 마리밖에 없는 양을 빼앗아다가 손님을 대접했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저런 죽일 놈이 있나 하면서 펄쩍 뛰면서 화를 냈습니다. 그때 나단이 말하기를, 그게 바로 임금님이십니다. 그게 바로 당신이요 라고 정곡을 찌르니까 그제야 다윗이 회개했습니다. 이 사건이 말해주는 것도 역시 다윗은 공감 능력을 가졌다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형편을 봤을 때 그 일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어도 전혀 감동이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방금 공감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공감, 이거를 영어로 sympathy라고 합니다. 이 말은 원래 그리스 말로 순페테인, 여기서 온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함께 고통을 겪다, 함께 고통을 겪는다 하는 말입니다. 이게 공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쓰는 말 가운데 동정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누구를 동정한다. 아픈 사연을 듣고 동정하는 마음을 가진다 할 때 동정, 한문으로는 같은 정서를 느낀다 하는 뜻인데, 이거는 영어로 compassion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라틴어에서 온 말인데, 앞에 cum 하는 것은 뭐뭐와 함께, 그리고 patrio 이게 붙어서 된 말인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함께 고통을 겪다 하는 말입니다. 남의 아픔을 함께 느낄 줄 아는 거, 남의 고통에 동참할 줄 아는 거, 그것이 공감 능력이고 또한 동정입니다. 지난 주간 계속 뉴스에 나왔습니다만 물속에 가라앉았던 세월호 선체가 물 위로 완전히 올라와서 지금 목포항에 들어와 있죠. 어떤 청년이 트위터에다가 이런 글을 써놓은 것을 봤습니다. 이 친구 얘기가요.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빠랑 삼촌이 밥 먹으면서 세월호 뉴스를 보더니 저거 인양 비용이 얼만데? 이러고 앉아있네. 배 끌어올리는데 돈이 상당히 많이 들거든요. 돈 많이 썼다 이렇게 불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이 친구 얘기 계속 들어보십시오. 그 말 듣자마자 빡쳐서 한마디 내뱉었습니다. 아빠는 내가 배 타다가 물에 빠져 죽어도 시신도 찾지 말고 배도 건지지 말고 밥 잘 먹고 잘 살아. 어차피 물고기 밥 됐을 텐데 건져서 뭐 하게. 이렇게 말했더니 조용하더랍니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죠. 이 젊은 친구의 아버지와 삼촌도 역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일을 돈으로만 계산하려고 하는 이 시대 사람들의 모습이죠. 뭐 그렇지만 나중에 입을 다물었다니까 다행이기는 합니다. 처지를 바꾸어서 입장을 바꾸어서 남의 사정을 헤아릴 줄 아는 것, 남의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느낄 줄 아는 것, 이것이 공감 능력인데 사람이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소양입니다. 이게 없으면 개나 돼지나 깨구리나 그런 동물들하고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동물들도 이런 공감 능력은 웬만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속물이죠. 다윗은 부러울 거 없는 권력자였습니다. 그리고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죄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런 소양을 갖췄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인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인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많이 버는 거 누가 말합니까? 그래서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자동차 타고 다니는 거 비싼 음식 먹는 거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산다고 하더라도 자기와 다른 사람의 형편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공감 능력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좁은 집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하게 사는지, 자동차 없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싸구려 음식을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왜 그래야 하는지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가난한 사람들은 이런 거 잘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겪어봤으니까, 내가 고생을 해봤으니까, 좁은 집에도 살아봤고 불편하게도 많이 살아봤으니까 저 사람이 아, 참 불편하겠구나 하는 것을 느끼지만 부자들은 그런 거 잘 모른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꼭 부자 되기를 바랍니다. 부자 되거든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훈훈한 뉴스를 한 꼭지 봤습니다. 중앙일보에 났던 기사인데요. 광주광역시, 전라도 광주에 가면 동구 대인동이라고 하는 곳에 시장이 하나 있는데 옛날에는 이 시장을 그냥 대인시장이라고 했습니다만은 최근부터는 대인예술시장이라고 그렇게 부른답니다. 예술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모여 산다는 그런 뜻이겠죠. 여기 아주 유명한 식당이 하나 있었는데 그 간판이 해뜨는 식당이었습니다. 이 식당이 왜 이렇게 유명해졌냐 하면요. 그 식당에 가면 손님들이 단돈 1,000원짜리 하나만 내면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해뜨는 식당이라고 하는 그 간판보다는 그냥 1,000원 식당 그렇게 불렀답니다. 1,000원만 내면 뜨끈한 밥 한 그릇, 구수한 된장국 한 그릇, 그리고 김치, 시금치 무침, 거기다가 콩나물 무침까지 나왔다고 그러는데요. 요즘 어디 가서 밥 한 그릇 사 먹으려면 얼마 줘야 됩니까? 아주 싸고 싼 데는 뭐 한 5,000원 하는 데도 있긴 합니다만 웬만하면 6,000원, 7,000원, 어지간하면 10,000원 넘어가는 거 보통 아닙니까? 근데 얼마나 쌉니까? 1,000원만 주면 되니까. 이 식당을 운영하던 분은 김선자라고 하는 할머니였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분들이 왜 이렇게 빨리 가실까요? 지난 3월 18일 한 두 주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대장암을 앓고 있었는데 결국에 그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분이 식당을 운영한 것은 2010년부터였다고 그러는데요. 한 7년쯤 전이죠. 왜 이런 식당을 만들었는가 하면 젊은 시절에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했습니다.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배고픈 적도 많았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너무나 그 사정을 잘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이제 조금 먹고 살만해졌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생각하다가 이런 식당을 열었습니다. 어떤 신문 기사에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요.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나처럼 가슴 아픈 사람들이 마음 놓고 와서 자존심 상하지 않고 밥을 먹을 수 있는 식당을 차리고 싶었다 그랬습니다.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도와주겠다는 것도 그 마음도 참 아름다운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 사람들이 자존심 상하지 않게 하려고 1,000원씩을 받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사실 밥 얻어먹는다는 거 그거 편치 않잖아요. 그렇지만 1,000원이라도 내 돈 내고 먹으면 이게 참 나를 위해서 그냥 서비스 해주는 거의 공짜로 주는 것인 줄 알면서도 그래도 그렇게 비참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서 7장 12절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공감 능력을 가지라는 거죠.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내 어려움을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너희도 저 사람이 얼마나 어려운지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알아주어야 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이것이 성경 말씀 전체에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끝장까지 성경 전체가 말하는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잘 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만은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보다 형편이 좋지 못한 사람을 늘 생각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